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는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역설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그런 심판, 진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 후반부 2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1장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갑자기 이사야가 11장에 한 가지 놀라운 희망을 예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싹이 난대요. 그리고 한 뿌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줄기가 난다,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요, 줄기와 뿌리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싱싱한 그런 줄기와 뿌리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줄기와 뿌리는요, 완전히 메마르고 심지어 생명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비틀어져 버린 그런 줄기와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택한 겁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다윗의 아버지였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줄기라는 이야기를 썼으면 왕권을 가진 강력한 느낌을 줬을 텐데, 이새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이미 이 줄기와 뿌리가 마를 대로 말랐고 생명력을 상실할 정도로 깊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처하고 있다라는 그 강조를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보게 되면 그 메마른 줄기와 뿌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 가운데서 한 싹이 나고요, 한 가지가 결실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줄기에서도요,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뿌리에서도요,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나타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싹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무엇을 가르치고 지칭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고 좌절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없어서 정말 M4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황량하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싹이 나고 새순이 돋고 그리고 결실할 수 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한 줄기 새로운 빛이 임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될 방향 감각이 되살아나요. 새 길이 열리고 꽃을 피우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실 때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바로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추워 보여도, 이 청년의 시기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한 분이 또 계세요. 오늘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크게 세 카테고리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거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거를 앞자만 따서 지총 모재 지경영 지혜 그리고 총 총명 모 모략 왜 안 외워지죠? 재능 그리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여섯 가지의 특징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예수님에게도요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함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그분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는 삶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일대를, 이 모든 삶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요 완전히 성령님께 이끌림 받은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께 완전히 드리븐 받는 그 삶을 예수님 사셨어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40일 광야 사건인데요 12절 13절 보게 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으신 분이 누구셨는가?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셨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 않아요? 왠지 성령님이 함께하면 내 삶은 자꾸 고공행진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로 광야로도 이끄신다는 거죠. 왜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목적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집중 훈련, 하나님의 인텐시브 코스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하물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당연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섯 가지, 이것을 세 개로 나눠서 보려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총, 지혜와 총명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 지혜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혜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노량진 고시촌에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있죠?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책을 보잖아요. 1차적인 방법입니다. 책을 열심히 보면, 그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자신의 지식이 쌓이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죠.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생각하면요 우리 세종대왕이 떠올라요. 이 세종실록 보게 되면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독서광이었습니다. 얼마나 독서광이었냐면 자신의 몸이 너무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대요. 한시도 놓지 않았대요. 막 그래서 막 고관 대신들이 책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간곡히 청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얼마나 책을 깊이 탐독했는지 40대가 되었을 때 시각장애가 옵니다.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그 정도로 책을 사랑하고 책을 탐독했습니다. 왜 세종이 그토록 책에 열광했을까? 그것은요 책이 재밌었기 때문이죠. 배우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세종은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집대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나왔나요? 훈민정음이 나왔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기 광화문 지나갈 때마다 너무 기뻐요. 고마워요.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내 소년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가르치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성경 보게 되면요, 진정한 지혜, 이 시대의 모든 학문, 책의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할 때요,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성령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제적으로요, 제가 도서관에 갈 때 또는 서점에 갈 때 항상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 시절 3년 동안 제가 대략 보니까, 평균 내보니까 약 3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것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의 숫자입니다. 평균 1년에 제가 한, 그러니까 한 100권 정도 읽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대출하면 그게 다 바코드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보니까 한 100권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나름 전공서적 제외한 거고, 도서관에서 읽은 책도 제외한 것이고, 구입해서 읽은 책도 제외한 것이고, 이제 대출해서 읽은 책만 보니까 1년에 약 300권씩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장신대 도서관 갈 때 빌릴 수 있는 권수가 5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한 5권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딱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떤 책을 보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그 이 어떤 책을 보기 원하시는지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책을 빌리고 나면 세 권은 제가 원래 빌리려고 했던 책인데 꼭 한 권에서 두 권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책을 집어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책을 빌리러 이제 서가를 돌아다니는데 전혀 낯선 어떤 책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면 딱 제목이 있는데 왠지 너무 흥미로워요.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얹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저한테 필요했던 책이에요. 그 신학자가 누구였는지, 그 목회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책을 보니까 굉장한 유익이 있었고, 그 책을 통해서 제 지경이 확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민족의 지식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쇼크 받습니다. 왜?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부였지 않았습니까? 영어 NIV 성경 보면 이것을 unschooled ordinary man으로 나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학업을 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그가 말하는데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삶이 전환된 겁니다. 변환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반 은혜가 있고 성령의 특별 은혜가 있다. 성령의 일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세종대왕을 말해요. 내가 정말 눈이 시리도록, 엉덩이 정말 굳은살 베기도록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과 지혜를 누구든지 축적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지 상관없다. 자신의 열심으로 성령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면 다 성취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특별 은총이 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며 초월적이며 신비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지혜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여러분 취업 면접 보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모략과 재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쓰인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문적으로는 군사적 용어예요. 이 모략이란 건 뭡니까?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구상하는 그 정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건요, 이것을 실행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바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모략과 재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푸른 초장 신년 기도회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이제 2019년 신년이니까 말씀 뽑기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뽑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이게 신년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저에게 어떤 박해가 있길래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올해 너무 박해하지 마세요. 좀 박해해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죠? 원수는 원수로 갚기 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상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도리어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로마서 12장 뒷부분 가면 이렇게 나와요. 12장 19절 이하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되죠? 왜 도무지 이 직장 상사는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 절대 불가능한데요.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이 모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략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해결법이,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유명한 전 김하중 중국 대사, 그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사관 중 최장 기간인 6년을 중국에서 주중 대사로 지내고 정권이 바뀌는 3번 동안이나 계속해서 대통령 3번의 대통령을 섬겼던 아주 유명하신 장로님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간증하러 오셔서 이분 간증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의전 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의전 비서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에게 총리나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등이 오면 이를 보고하고 이제 만남을 주선하는 일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면서 수없이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이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기도를 까먹고 기도를 잊고 들어간 겁니다. 집무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죄송한데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고 대통령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은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이 김하중 장로님, 기도를 위해서 대통령을 기다리게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뭐였냐? 윗사람의 뜻을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절대 윗사람의 뜻을 거스리는 법이 없는 그 모든 윗사람의 의중을 정확히 판단해서 수행했던 출중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췄던 인물이었다라는 종합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영, 몰약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동행할 때에 그 중요한 자리, 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답변하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그 자리를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성령은 재능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앞부분에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는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영어로 치환하게 되면 비사이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뭐뭐뭐 옆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형용사형인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 콜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옆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콜드되어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시란 거예요. 이 성령께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딱 길을 가는데 큰 난관을 만났어요. 어떤 난관이냐? 앞에 엄청난 큰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때부터 나무를 하러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의 원어적 본질적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난관이 있을 때 이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강을 건너기 전 지점을 A라고 하고요, 강 건너편 지역을 B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A 지점에 있는 나를 번쩍 들어서 나를 B라고 하는 지점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를 돕기 위해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워킹하기 시작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내 생각과 방식과 다르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들어서 강물을 넘어서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략과 재능의 영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의미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바로 빗사이드, 바로 옆에 계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모략과 재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인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의미냐?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란요,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라는 그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요,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목적이요, 내 삶의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인생이 철저히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되어 있고 온 세상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 삶은요 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 그 하나만을 꿈꾸게 만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든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좀 더 좋게 만든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떤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시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가?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면요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요 바로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보다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의 친밀함과 교제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더 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영락의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